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자주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런 질문의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다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 다가와야 됩니까? 내가 견뎌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나에겐 지혜가 없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뭐 그 기도가 아니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동일한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볼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에게 새로운 삶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은 닮은 분들이 엄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전화할 때 엄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야? 언제 집에 들어올 거니? 그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꼭, 근데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도 알면서도 질문이 그래 먼저 나가요. 너 지금 어디니? 그 이야기 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걱정의 마음과 더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겠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그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 그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 인간을 찾아오신다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오늘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데 단순히 그냥 찾아가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결단코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숨어있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 때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찾아갈 때 특별히 실패한 사람보다 더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배신한 사람입니다. 결단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등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을 한 이 아담과 하와를 주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찾아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4장 가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또 찾아가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쩌면 배신자요, 실패자인 사람을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창세기의 저자인 이 모세가 자기의 경험에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브리인이지만은 예굽 왕의 그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왕의 그 귀족들이 받아야 될 모든 교육을 받고 모든 위엄과 호사스러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있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러나 애굽 사람을 한 명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느 날 눈도 보니 궁궐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계속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곳이 막막하고 삭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그 양들 틈에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그 인생. 의미 없이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했지만 40년 동안이나 잊혀진 존재.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도, 자기가 누군지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다 잊어버린 철저하게 자기 삶에 실패한 사람. 자기를 믿어준 사람에게 배신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광야에서 잊혀져가는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자기 자신조차 잊어진 바로 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수석제자로 세웠던 베드로, 바로 그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일들,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실패했던 실패자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반자, 바로 그 실패자의 배반자인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사도행전에서 크고 존귀한 하나님의 반석 같은 인물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어떨 때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오늘 교회 나왔다, 예수 믿는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볼 때 내 마음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을 힘들고 때론 어렵게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우리는 실패자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살다가 죽을 때 나는 헛살았다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 다해서 살았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자식 양육에 실패했어요, 우리 가정은 내가 꿈꾸던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내가 원했던 남자, 내가 원했던 여자, 우리의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이나 가정생활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실패자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우리는 배신자는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자기에게 있었고 자기의 삶을 바꿨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정말 바른 자리에 있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중에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물어보심 앞에 여러분은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구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는 그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는 결단코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따먹지 말라고. 그것을 어기고 그가 따먹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해서 가면 당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짧은 대답 속에 내가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내 자신을 숨겼나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자기 본의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답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리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삶이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관계할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단어가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다. 아침에 하루를 살아갈 삶의 의욕도 희망도 기쁨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의 의욕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 참 하나님 모든 것 주셔야 돼요. 위로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말 한마디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 들으면 철렁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리에 서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 인생길 아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는 뒤에 이제 나오는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과 수치심, 죄책감이 바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부끄러움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부끄러운데 수치심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존재론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치심이 내 속에 찾아오게 돼요. 죄책감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머물게 돼요.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어디서 왔지? 불안이 어디서 왔지? 이것이 어디서 찾아왔지? 나와의 싸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만큼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실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오죠. 정신분열이라 얘기해도 조현병이라 요즘 그런 얘기하죠. 그것도 오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와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인생 자체가 불행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내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는데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그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담이 화를 볼 때 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랑해서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사랑해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네. 내가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실수네. 근데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삼키고 그냥 할 수 없이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러다가 조론이라는 게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요즘 이사 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자들이 보통 그 집에 강아지를 안고 같이 간답니다. 강아지는 못 버리니까. 요즘 이제 나온 책 중에 일본에서 나이 드신 분들, 실버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짤막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일들을 만든 책들이 요즘 베스트셀러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나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네 뭐 이런 거. 예. 참 내가 행복해야 될 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잖아.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상처가 어디서 생겼냐면 원가정. 원래 사랑이 많고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그 가정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인생 속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왜곡된 가치관과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고. 하와야 너는 왜 먹었니?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꼬임에 빠져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땅은 뭘 냈나 그랬죠? 땅에서 아름다운 뭡니까? 열매가 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저주를 함께 받잖아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순응적입니까?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을 어떻게 쓸지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풍도 일어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이상기온도 일어나고 계속 이러되면서 인류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 기후 문제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면서 파괴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가지는 그러니까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주님께서 잘라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만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삶의 의미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할 만한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평안해. 그런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의미를 못 느껴.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다 죽으면 다 죽었죠. 그죠?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한 몇 번은 죽었을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이겨내는 사람 있잖아요. 견뎌내는 사람 있잖아요. 극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미를 찾게 될 때 이게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4장에는 이 가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 첫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족보에 아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차이 나는 것인데 몇 년간 살았다는 날수가 안 나와요. 5장에 가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 하나님과 경건하게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몇 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연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주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 셋의 족보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무신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인 사람이 365살을 살았는데 그가 65세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그 삶이 바뀌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에녹이 그때부터 365 살았는데 65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나 한자를 쓰는 이 동양이나 히브리 쪽에 이 이름 짓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뭘까요? 저 아들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그게 내일인지 모레인지 몰라요. 저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이 어떻게 살까요? 바로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서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며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랬더니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이.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삶이 의미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거기서 이 삶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탐욕에 젖어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물질인 줄 알고 쾌락인 줄 알고 그 속에서 계속하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빠지게 되면 중독이 되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꿰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중심에 서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나가는 삶,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마음에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인생의 계절마다 과실을 맺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주님과 연결된 삶, 그렇죠. 주님과 연결됐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는 내 말이 얼마나 너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니? 내 말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의 실제 돈 쓰는 것과 시간 사용이 얼마나 영향을 받니? 내 말에 의해서 너는 얼마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니?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주님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나의 창조주라는 것도 알아요. 구원자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 물질만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쾌락만은 안 될 것 같아요. 내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왜일까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고 내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가 영원히 갖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빌려왔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 다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다가 땅 따먹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지금 어릴 적 기억하시면 우리 땅 따먹기 하잖아요. 조그만 동그라미 그어놓고 거기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돌멩이 가지고 세 번 튕겨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 얼마나 전심전력에서 싸웁니까? 근데 얘야 밥 먹으라 그러면 두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주중에 늘 생각나는 말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생각난다니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옆에 사람에게 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예. 저를 바라보신 분 저보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물어보신다. 늘 물어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나를 얼만큼 의지하느냐? 너와 나와의 거리는 얼만큼 되느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참 궁금해요. 나에게 있어서 저 자녀는 얼만큼의 거리가 있을까? 나는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쟤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주 확인해 봅니다. 너 아빠 사랑하니? 아빠 좋아요? 그러면 대답하는 게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어떨 땐 진실성 있게 들리다가도 어떨 때는 립서비스 하는 거로 들리다가도 그렇죠. 그 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너 어디 있니? 그 얘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수치심은 그의 벌거벗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면에 그 자신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날 그것도 없고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었는데 자기들도 그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로 입었다는 옷은 굉장히 짧은 옷이에요. 몸을 가릴 수 없는 아주 짧은 옷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이 원어로는 쿠토넷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얘기하는 의미는 긴 옷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 전체를 감싸할 수 있는 긴 옷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또 가죽옷을 짓다라는 이 단어가 야스라는 단어, 옷을 입히다라는 얄루비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인데 미완료형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신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려주는 가죽옷을 위해 죄 없는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다 쏟고 그 가죽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고난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나요? 한 번이라도 진실로 생각한다면 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죄사함의 제사 제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이 마련하신 십자가의 제사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와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다 가려지고 용서받고 그리고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눈물 너무 슬프면요 눈물이 메말라버려요. 이게 우울증 걸리거나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특징은 웃음도 없고 울음도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 속에 웃음이 사라지고 제 속에 눈물도 나지 않아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이 채플린을 할 때 거기서 이 그리빙 프로세스, 슬픔의 과정을 경험했어요. 한 3일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울 수 있는 눈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어도 표정만 살짝 웃었어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 뭐라 그러죠? 포복절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절도라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박장대소, 속에서부터 진정한 웃음, 이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울 수 있는 나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나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이나 심리학자들은 웃음과 울음은 우리의 좋은 치료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 트리븐지 기자였다가 이제는 기독교 변증가로 변화된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처음 개봉되었다가 이번에 지난 3월 7일 날 재개봉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주일날 저녁에 좀 우리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그 영화를 갖고 있는 배급사에서 극장을 통해서 보시면 자기들이 주선해 주겠다고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 가족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우리 새 가족들을 좀 할까? 목자들을 할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화 되어졌어요. 이 사건이 가족 식사 중에 급진적으로 계속 고속 승진하는 이 남편 리스토르벨의 그걸 축하하는 가족 식사 중에 자기가 딸에게 줬던 그 사탕이 딸의 목에 걸리면서 완전히 죽게 되는 상황, 구급대가 와도 이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한 흑인 여성이 나타나서 응급처치하면서 이 딸을 살려줍니다. 이분은 간호사였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인사할 때 이 간호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이 바로 이 리스토벨의 부인 어릴 때 믿었던 그 신앙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뒤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이상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자기하고는 다른 삶을 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아관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고 점점 그게 심해되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독교의 허구를 파헤치겠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가 그리고 그 예수는 부활했는가 가장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사람은 대학에서 저널리즘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예일대학에서 법학 그걸 전공해서 로스쿨까지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리한 눈으로 철저하게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가 무려 21개월 동안 그리고 2200편의 여러 자료를 읽고 분석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는 역사다. 실존 인물이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삶 속에 자기가 스스로 외로워지고 불행해지고 사고가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안 풀려나가고 계속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크리스찬 자기 친구가 전해준 성경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가 거기서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아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는 정식으로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온 삶의 과거와 자기의 죄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회개하면서 그 삶이 변화된 것이 전에는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는데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세 가지가 바뀐다 그랬죠. 자아관, 세계관, 가치관, 이 세 개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예요? 돈과 물질과 인간관계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이 변화가 와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변화 없이 그대로 산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변화되고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 사람은 진실로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삶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성품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육아를 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의 태도도 바뀌어지고 도덕성도 바뀌어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 삶의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자기 삶 속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평안이 찾아오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하고 이분의 간증이 별로 틀린 것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야 되겠다 그 과정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절망과 싸워야 돼요. 절망에 치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말을 붙이셨어요. 관계를 물어보셨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고 그 회복이 자기 삶에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녀가 전화 오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목소리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잇는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꼭 붙들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절망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